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는 네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비행거리 등 상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에서 폭발이 발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점령지내 러시아의 병참선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포둘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어제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두세 달 동안 크름반도 철도와 공군기지 등에 대한 의문의 타격과 비슷한 공격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둘야크 보좌관은 우리 전략은 병참선과 군수품, 탄약창고와 기타 군사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물자와 탄약 부족 상황을 유발해 침략자들의 전력을 저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이 러시아군 내부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크름반도 동북부 장코이 인근 러시아 군부대 탄약고에서 어제 발생한 화재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앞서 지난 9일 우크라이나 남부 사키 공군비행장에서 폭발이 일어난 지 7일 만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사보타주, 즉 비밀 파괴 사례로 다루고 있다며 추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은 17일 러시아가 주관하는 보스토크 2022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연합훈련 참여는 현재 국제적, 지역 상황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값비싼 전쟁을 치르더라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보스토크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참가국 명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몽골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주관으로 이런 규모의 군사훈련이 실시된 것은 2018년이 마지막이었으며 그때 중국이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와 진행 중인 양국 간 협력 협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참가국 군대와 실질적이고 우호적인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협력 수준을 높이며 각종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7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양자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 한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에 대한 중국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밤부터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한 거부 메시지가 담겼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론 네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한 군당국은 비행거리 등 상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특히 미한 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하면 과감하게 보상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17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된 날이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은 이제 한미연합훈련 전이나 아니면 기간 중에도 항상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좀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정부가 제시한 이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반발적인 성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오전 9시 국가안보실 간부들과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어 큰 위협이 됩니다. 북한은 2020년 이래 현재까지 10여 차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현재 북한군 하계훈련이 막바지 단계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한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의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내부 군사 동향이 대체적으로 연료 부족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훈련이나 기동성 있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훈련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메시지화 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 측면에 효과적으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봐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에 대해 서해안 반접근 훈련 차원에서 지대함 단거리 순항미사일일 가능성과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순항미사일일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10월 국방과학발전전람회와 열병식 등을 통해 두 종을 공개했고 시험 발사 결과도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한은 16일 을지 프리덤 쉴드 사전 연습인 위기 관리 연습을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는 5년 만에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본 연습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도발 행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평화를 계속적으로 교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국방력 강화에서 여러 가지 실험해야 되고 북한이 생각할 때 힘의 우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 기간 동안 비핵화 프레임을 거부할 겁니다.
한편 북한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 이란 등과 협력 강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미한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연합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된 정례적인 훈련이며 사실상 순수하게 방어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훈련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안보를 지탱한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후반기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쉴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 중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실기동 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려명은 월정사 법성이라는 개인 명의 글을 통해 16일 사전 연습인 위기 관리 연습에 돌입한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이날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중국 정부의 주장에도 같은 답변을 하며 해당 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하와이 해상에서 진행된 미한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에 대한 질문에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해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 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 훈련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중시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해군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하와이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 인근 해역에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세 나라는 지난 2014년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 절차에 따라 전술 데이터 링크 정보를 공유하며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일부 나라의 협력 강화 조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 노동자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단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재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Donetsk and Luhansk are within the sovereign territory of the country of Ukraine. It is up to
이어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달린 일이라며 누가 재건 사업을 맡을지는 다른 나라가 아닌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한 노동자들을 우크라이나 친러 지역 재건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대북 제재 위반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는 양국 협력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했고 이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보도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We've released information on this. Some of this information has been reported publicly as well. It's concerning to see.
그러면서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확산 위협인 두 나라를 보는 건 우려스럽다며 북한은 이미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고 이란은 우리의 우려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을 일관되고 거리낌 없이 무시하고 각자의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악의적이고 적의가 있는 행동을 일삼은 두 나라의 협력은 물론 우리에게 우려 사안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부가 미한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에 대한 중국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훈련을 주관한 미 삼함대 사령부는 해상 요격기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사격해 요격에 성공한 첫 번째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16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미한일 3국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미한일 3국이 실시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비난한 것에 대한 VOE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우리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며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법치를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이 지난 8일에서 14일 하와이의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다국적 퍼시픽 드래곤 훈련 중 미사일 경보, 탄도미사일 탐색 추적 훈련에 참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미한일 해군이 지난 2014년 12월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미한일 정보 공유 협정 절차에 따라 전술 데이터 링크 정보를 공유하면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이뤄진 이번 훈련이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미한일 3국 안보협력의 진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미한일이 최근 하와이 해상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에 대해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해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훈련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중시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을 주관한 미 제3함대 사령부는 16일 호주 해군, 캐나다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 미 미사일 방어청, 미 해군이 참가한 퍼시픽 드래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3함대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SM-3 블록 2A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사격해 반복적으로 요격한 첫 번째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퍼시픽 드래곤은 다국적 공중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전술과 기술적 조정,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훈련으로 하와이 카우아이 바킹샌즈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에서 실시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 대북 제안은 북한이 비핵화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 대북 제안이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이에 따른 과감한 보상 방안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윤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국제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담대한 구상을 거듭 언급한 내용 가운데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는 광복절 경축사나 15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내용엔 없던 제안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치와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정치 군사 분야의 얼개도 대략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분야는 북미 수교 지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분야는 재래식 무기 체계 군축 논의. 이게 이제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윤 대통령은 남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정책에 유익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윤 대통령이 남북대화가 비핵화 프레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든 경제지원이든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신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그 대화를 강조한 것이죠.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감한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강제징용은 이미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우정엽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행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서 일본과 보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한 게 아닌가 좀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질문엔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 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신임 방위상과 전화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토드 브리실 미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하마다 방위상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국과 일본 국민 간 우정의 깊은 유대에 관해 말하고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화회담에서 두 장관은 광범위한 영내 안보와 동맹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측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방위 계획에 대한 협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핵 비확산과 원자력 문제를 다루는 고위 관리가 한국 등을 방문해 역내 핵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루비 미 에너지부 차관견 국가핵안보청장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를 방문해 핵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가핵안보청이 15일 밝혔습니다. 루비 청장은 13일 한국에서 관계 당국자들과 만나 국방과 핵비 확산, 핵안보 문제를 논의했고 주요 과학기관들도 방문했습니다. 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와 회동하고 이어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진화하고 확장되는 양국 관계, 특히 영내 안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가핵안보청은 루비 청장의 방한과 관련해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공동성명을 언급할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양국 정상은 원자력이 비탄소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두 나라가 핵수출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 의정서를 지키고 양국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원자력 사용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특히 루비 청장이 한국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두 기관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고 한국 원자력 비확산 통제 연구원도 찾아 비확산과 핵 안보 분야에서 국가 핵 안보청과의 강력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 청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강력하며 양국은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서로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험과 도전의 직면에 있다며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선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친구와 동맹들은 서로에게 열려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도 열려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루비 청장이 한국에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만나 양국 간 원자력 협정과 군축, 비확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양측은 지난 5월 미한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해외 원전 시장과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등 다양한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 동향을 포함 군축 비확산 분야에서의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한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루비 청장은 지난 5일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를 맞아 개최한 미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 지금이 비확산 체제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며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 역량의 계속된 확대, 이란의 핵합의 복귀를 둘러싼 불확실성들은 모두 지역과 국제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주한미군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미한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쉴드가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하고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는 22일 시작하는 후반기 미한연합훈련 을지프리덤쉴드와 관련해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공보실은 16일 을지자위의 방패 연합연습의 성격에 대한 부유의의 문의에 이번 후반기 연합연습은 한미동맹이 추구하는 가치와 연합연습의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명칭인 을지자위의 방패 연습을 사용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것으로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올해부터 미한 연합훈련의 명칭을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을지자위의 방패로 변경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8년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이후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이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연합연습 기간에 제대별 기능별 전술적 수준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 시행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미래 연합사의 완전 운영 능력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성공적인 연합연습을 시행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공군이 핵심 전력 중 하나인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가 미국 핵전력의 준비태세와 핵억지력의 치명성과 효능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는 16일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12시 49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시험용 재진입 운반체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맨3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시험 발사된 ICBM의 재진입 운반체는 태평양에 위치한 마셜제도의 콰절런 환초까지 약 6,760km를 이동했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 핵전력의 준비태세를 보여주고 미국 핵 억지력의 치명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들을 안심시키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험은 이전에 300차례 이상 이뤄졌다며 이번 시험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 발사는 ICBM 무기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며 계속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거리 9,600km, 시속 24,000km인 ICBM 미니맨3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 B-52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자산입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미 공군의 핵전쟁 담당사령부로 ICBM과 전략폭격을 판정합니다. 크리스 크루즈 제576 시험비행대 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3대 핵전력은 미국과 전 세계 동맹국들 국가안보의 초석이라며 예정됐던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 ICBM 함대의 준비태세와 무기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한국의 광복절을 맞아 지역구의 한인들이 주최한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한국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7년이 되는 이날을 축하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카우스키 공화당 상원 의원은 15일 오늘 우리는 한국이 일본의 한반도 점령으로부터 독립한 지 77년이 되는 이날을 기념한다고 말했습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알래스카주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최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한인사회는 알래스카를 매우 여러 면에서 강화하고 풍요롭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드아일랜드주의 잭리드 민주당 의원도 14일 트위터를 통해 지역 한인단체가 주최한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15일은 모든 곳에 있는 한인들이 35년간의 일본 통치로부터 한국의 독립과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15일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희생한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단체가 주최한 한국 광복절 77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그레이스 맹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날 지역 한인단체가 개최한 한국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며 한국 광복 77주년을 기념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2분기에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가 없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20개월 연속 북한의 정제유를 반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앞서 중국도 연료용 유류 제품을 사실상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혀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의 출처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러시아의 4월에서 6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0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기간 북한에 정제유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 9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 32톤, 즉 255배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21개월 연속 매월 공급량을 0으로 기재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까지만 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지만 2020년 5월부터 양을 급격히 줄였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공급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 내 국경 봉쇄가 한층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유류를 공급해온 중국도 일반적인 연료로 볼 수 있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대한 대북 수출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유류 수급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어떤 나라로부터도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BOE는 중국이 대북 유류 공급량으로 보고한 수치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비교해 실제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유류가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에 국한될 뿐 일반적인 연료용 제품은 아니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공식 통계상으로 외부의 유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건 현재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 제품이 모두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를 거친다는 것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식 반입이 확인된 연료용 유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 유류 항구에는 크고 작은 유조선들의 입출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일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 사이 북한 남포의 유류 부두에는 최소 4척의 유조선이 드나든 사실이 확인됩니다. 북한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맞대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유류를 밀수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발견된 유조선도 공해상에서 얻은 유류를 북한에 하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반입되거나 반입대기 중인 정제유가 52만 5,967배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허가된 연간 반입량 50만 배럴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으로 보고한 정제유 반입량 9만 1,900배럴을 크게 상회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유류 항구에 입항한 유조선의 크기와 접안 횟수 등을 조사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북한에서 의료 재활 지원 사업을 하는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가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올해 유엔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지원 통로가 여전히 막혀 있어 실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의 대북지원단체인 이그니스 커뮤니티에 대북 의료지원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16일 공개한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이 단체가 북한에서의 인도주의 활동, 특히 평양 척추재활센터에 필요한 의료재활장비 반입과 관련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충분한 검토 끝에 12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은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50만 6천 달러 상당의 109가지 물품을 북한에 보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전동 상하지 운동기, 기능적 전기 자극기, 사이클 운동기구, 추나 침대 등 척추 재활과 관련된 장비들이 포함됐습니다. 제재위는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이 물품들을 한꺼번에 혹은 통합된 방식으로 북한에 운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과 서비스 구입 목적에만 이 단체의 금융거래도 추후 지원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이 단체가 지난달 21일 제재 면제를 요청한 지 20여일 만에 나왔습니다. 제재 면제 유효기간은 내년 5월 12일까지 9개월간입니다. 제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은 제재 등 안보리 조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에는 인도주의 지원 제공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관련 법률과 규칙, 금융과 상업거래, 운송과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면허와 기타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그니스 커뮤니티가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9월 약 60만 달러 상당의 의료 재활기기에 대한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 단체의 2020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승인된 일부 의료 장비는 2020년 5월 북한의 척수 및 소아 행동 발달 장애 치료 연구소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물품들이 언제 북한으로 운송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사실상 대북 지원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주의 품목 상당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뒤에도 중국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서 제재 면제를 받은 물품들을 유효기간인 지난해 말까지 북한으로 운송하지 못해 올해 1월 제재위원회로부터 면제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올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사례는 이번 이그니스 커뮤니티를 포함해 모두 5건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올해 발생한 전체 암호화폐 해킹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업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탈중앙화 금융체계를 통한 해킹 피해가 크게 늘었는데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악성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외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체인얼리시스는 16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한의 탈중앙화 금융체계 해킹이 올해 더욱 급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체인얼리시스는 탈중앙화 금융체계 디파이가 해킹 공격 행위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킹으로 도난당한 암호화폐 전체 피해 금액이 1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달러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올해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피해의 상당 부분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디파이 프로토콜에서의 자금 탈취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북한 관련 해킹 조직들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약 10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피해 금액 19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10억 달러 이상이 라자루스 등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엘리트 해킹 조직의 디파이 프로토콜 해킹에 의해 탈취됐다는 분석입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영어 약자로 은행이 중개자가 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금융산업과 달리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소와 중개인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만으로 통제되는 스마트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각종 금융거래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체계의 통제와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블록체인을 통해 서로 다른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교환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등 탈중앙화 금융체계 디파이들이 올해 대형 해킹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암호화폐 해킹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이 대부분 오픈소스 코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킹 범죄자들은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나 악성 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 이 같은 암호화폐 체계의 취약점을 악용해 빈번한 해킹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이용하는 점에 주목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이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 7월 북한의 조직적인 암호화폐 탈취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국가를 가장해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 some ways, the North Koreans are a criminal syndicate in terms of pursuing.
또 앞서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으로 알려진 6억 2,2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론인 해킹 사건과 지난 6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에서 약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된 사건 모두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암호화폐 계좌 정보를 공개하고 암호화폐 이더리움에 계좌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같은 달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과 연방수사국과 함께 합동 사이버주의보를 발표하고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라자루스, APT38, 블루노로프 등 지능형 지속위협그룹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공략하며 암호화폐 탈취를 벌이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관여한 믹서 업체 블렌더를 처음으로 제재 조치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트에서 탈취한 암호화폐 6억 2천만 달러 중 일부를 세탁하는 데 블렌더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8일에도 암호화폐 돈세탁에 활용되는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돈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5월 북한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불법 전수하는 데 협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럽인 2명을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지명수배 조치했습니다. 법무부의 매튜 올슨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6월 북한을 비롯한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 북한 행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주요 은행들을 강탈해 수억 달러어치를 훔치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제한을 위한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D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평양의 엘리트 출신 탈북 청년이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인플루언서 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돼 현재 미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사회 영향력이 큰 20대에서 30대 외국 청년들을 초청해 교류를 강화하는 혁신적인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과 미국의 국제협력개발기관인 아시아재단이 한국의 20, 30대 인플루언서 13 팀을 미국에 초청해 4개 도시를 순회하며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사회에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의미하는데 주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즉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글을 쓰거나 영상을 제작해 인기와 수익을 올리면서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빠른 발전으로 2020년대부터 새로운 직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일각에선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란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주한미국 대사관과 아시아재단은 앞서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미국 교류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냈으며 이후 선발된 13팀 15명이 지난 4일부터 17일의 일정으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남부 오스틴, 동부 뉴욕 등 4개 도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이 미국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리더,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오늘날 변화하는 미국 사회에서 전통적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모색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한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생들을 초청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인플루언서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인플루언서 팀들 가운데는 북한 김일성 종합대 출신의 김금혁 씨도 있습니다. 김 씨는 평양의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김대를 다니다 중국 대학에서 유학 중 김정은 정권의 역사 왜곡 등 거짓 선전에 눈을 뜬 뒤 회의감으로 탈출해 지난 2012년 한국에 망명한 청년입니다. 김 씨는 한국대학에 편입해 정치 외교학을 공부한 뒤 방송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현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16일 BOA에 한국 출신 아내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평양남자 서울여자를 통해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며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5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난세일기 채널이 아니라 저랑 와이프랑 함께 운영하고 있는 평양남자 서울여자 채널로 지원을 했었고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원서라든가 혹은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어로 다 완벽하게 써서 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추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채널 뭐 구독자 수가 적음에도 선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혁 씨는 개인적으로 미국 방문은 다섯 번째지만 새로운 것들을 여전히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다이버시티. 그 다양성의 여러 가지 이면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빛과 그림자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샌프란에서는 유튜브 본사도 갔었고요. 샌프란에서는 주로 이제 조금 빛을 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LA에서는 암을 보는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로스앤젤레스에선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범죄로 감옥에 들어갔다 출소한 뒤 사회 적응과 재활을 돕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와 이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볼 수 있어 유익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이주자로서 한국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경험한 것을 미국인들과 나눌 때 반응이 더 적극적이었다며 그것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 탈북민들의 저력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국인이 한국을 모르고 미국인이 미국을 모른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살다 보니까 당연한 것, 남들은 신기하게 느끼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어떤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한국인들한테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면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지난 수십 년간 공공외교 차원에서 다양한 직업의 외국 전문가와 학생들을 초청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국무부는 최근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교류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와 주한미국 대사관은 지난 4월 홈페이지를 통해 미한 교류 강화를 위한 5개 분야 프로그램에 공모할 한국인 청소년과 청년 인플루언서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20만 달러를 투입해 다양한 혁신적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미한 동맹 강화를 모색한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전략의 공통 부분, 가치 공유, 양자 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은 또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교육 관련 인플루언서 최대 7명을 모집해 미국에서 열흘간 연수하는 교류 프로그램 지원자를 19일까지 모집 중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이 2020년에서 21년 기준으로 39,491명을 기록해 5년 전과 비교해 32%, 10년 전보다 45%가 감소했다며 두 나라의 교육 교류를 재강화하는 목적 등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미한 교류 현황 설명서에서 1955년 이후 한국 학생 170만 명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 미국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금혁 씨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며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발전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 북한은 2년 반이 넘도록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청년들의 미래를 말살하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청년들이 왜라고 자문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참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밖에서 들여다보는 사람보다 안에서 지금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째로. 그리고 저는 뭐 그들이 좀 이제는 왜라는 질문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번쯤이라도 왜 내가 이렇게 있는 돈 갖춰야 되지? 혹은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즉 본인이 지금 어떤 갇혀있는 혹은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근원적인 질문, 왜?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게 꼬리를 물고 왜가 반복되면서 조금씩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 세계에서 아무리 북한인들에게 눈을 뜨고 세상을 봐야 한다고 얘기해도 본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진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적극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금혁 씨는 그러면서 바깥 세상은 북한 정권의 선정과 달리 본인만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등 기회가 열려 있다며 스윤의 견고한 껍질을 깨고 더큰 세상을 꿈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밤부터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1도, 낮 30도, 양덕 아침 18도, 낮 29도, 신의주 아침 21도, 낮 29도, 구성 아침 20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 29도, 강계 아침 19도, 낮 29도, 희천 아침 18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29도, 개성 아침 21도, 낮 29도, 사리원 아침 21도, 낮 30도, 신계 아침 20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온산은 아침 20도, 낮 30도, 장전 아침 20도, 낮 29도, 평강 아침 18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8도, 낮 29도, 장진 아침 12도, 낮 25도, 청진 아침 18도, 낮 27도, 김책 아침 19도, 낮 2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5도, 낮 27도, 김영권 아침 11도, 낮 25도, 삼지연 아침 11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BUE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는 네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비행거리 등 상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17일 러시아가 주관하는 보스토크 2022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연합훈련 참여는 현재 국제적, 지역 상황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값비싼 전쟁을 치르더라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보스토크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참가국 명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몽골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주관으로 이런 규모의 군사훈련이 실시된 것은 2018년이 마지막이었으며 그때 중국이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와 진행 중인 양국 간 협력협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7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아키바 안전보장국장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중국의 자제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이달 초 타이완 인근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습니다. NHK는 또 아키바 안전보장국장과 양제츠 정치국원이 오는 9월 양국 수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형 방공미사일의 고고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국영 CCTV는 어제 인민해방군 소속 신장사령부가 4,500m 고원지대에서 개량현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중국의 최신형 HQ-17A로 보인다며 단일 차량에 장착할 수 있고 기동성과 정확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은 첫 번째 시도에서 저공비행 중인 목표를 명중시켰고 항공기의 강한 전자기 방해에도 불구하고 회피기동했으며 두 번째 공격에서도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에서 또 폭발이 발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은 점령지내 러시아의 병참선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어제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두세 달 동안 크름반도 철도와 공군기지 등에 대한 의문의 타격과 비슷한 공격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돌야크 보좌관은 우리 전략은 병참선과 군수품, 탄약창고와 기차, 군사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물자와 탄약 부족 상황을 유발해 침략자들의 전력을 저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이 러시아군 내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시 주석이 전날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진저우시의 전투기념관 등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진저우시 방문 중 현지 정부의 홍수 방지 노력을 점검하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의 공식 활동에 대한 관영 매체의 보도가 지난 2주 동안 없었다면서 시 주석이 최고 지도자들과 비밀 회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8월 19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